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너희가 찾는 나라고 얘기했을 때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권세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말씀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그냥 아무 무기도 갖지 않고 정말 아무 그 싸울 의사가 없는 그 예수님 하나를 잡으려고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 하속들이 그냥 몇백 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횃불하고 등하고 병기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지간히 예수님을 겁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항상 기적기사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참 특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잡으려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항상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원에서 잡히셔요. 그들이 잡으러 와서 잡혔다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알고 그 베드로에게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마시게 하는 그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아버지의 틀림없는 그 인도하심이고 손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참잘 나옵니다. 말과의 귀를 탁 잘라버린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돼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베드로에게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 가자 하셨고요.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면은 이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서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곧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요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직접 그 일이 일어났더니 굉장히 당황하고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저지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얘기했을 때 나는 죽기까지 따로 오리니 하고 고백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이 처딱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미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그 베드로의 삶 속에 베드로의 그 행동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냥 일어나는 거를 봐요. 우리가 미리 알면은 죄를 안 짓고 미리 알면은 뭔가 잘 피해갈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몰라서 못하는 건 물론 있어요. 무지함이 우리에게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런 우리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아도 못하는 게또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던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게 하시나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가 아니면 베드로가 아무리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등여고 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쳤다고 올 때까지 긴장해서 절대로 입을 빵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실수를 하면 아 이제 다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를 하면은 우리 이제 거긴 가지도 말아야지 아 그런 생각 말아야지 그거 보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런 각오와 그런 그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결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건 하면 안돼 하면 그거를 안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거 먹으면 안 좋아 하면은 그거 탁 끊고 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안 질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스스로 아는 자도 없지만 그러나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려앉을 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힘이 결코 우리의 원함에 있는 거가 아니고 우리의 다름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준을 그 스스로 할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지배하셔서 그분이 하게 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함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다름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선한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을 참안 믿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건 그분이 출처고 그분의 방도 그분에게 우리가 조차 살고 따라가야지. 우리는 완전히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가 그분을 나는 겸손해지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지시를 받는 그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해지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용서하면서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나를 내어드려야지.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그러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안질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죄를 짓질 않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공로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지 절대로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고 사랑 있네 없네 믿음 있네 없네 너는 교만하네 겸손하네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사람끼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뭐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우리가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한 그 사건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잡으러 온그 병정들에게 그냥 묶여서 그대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했을 때왜 피하셨냐면 아버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삶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구속제물이 되어주시고자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자원하신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명령은 듣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도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그 계명대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우리의 죄는 짓는 거는 잠깐이고 짓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어긴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죄, 큰 잘못, 큰 사건 같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 어긴 것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까지 미치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죄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은혜도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가볍게 생각해요. 그죄 하나가 왜?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 10개 중에서 십계명이 10개 있어도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단 하나만 어긴다는 건 한순간만 어겨도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가 죽을 죄인이에요. 멸망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거를 원해요. 살려주세요를 안 하고, 용서해주세요를 안 하고,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뭘딴거 원해요. 사는 거가 당연하고, 은혜 받는 게 당연하고, 용서 받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하기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십니다. 먼저, 안나스의 에게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끌려가셨는데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도 사위도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한명그 뽑지요. 근데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그리고 그의 장인, 부인의 아버지가 안나스인데,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다라고 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다. 그때 이 권고는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게 한 말씀이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가 안나스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끌려갔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베드로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다른 제자가 아마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나와서 그 문지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당에서 지금 있는 일이에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의 숯불을 피우고 있는 서 있는데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쬐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그러니까 말고의 일가지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이세 번째 부인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말을 시킨 사람이 말고의 일가라, 친척이다라고 얘기해요. 말고의 그 귀를 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뒤가 이어집니다. 우리가요, 별일 아니고 한것 같은 게, 참 이렇게 고리고리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 경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과의 귀를 쳤는데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떤 앙심이라 그럴까? 그러한 그 나쁜 마음, 그러한 유심히 보게 한 어떠한 사건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것에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문 지키는 여종이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걸음 발걸음에서 그 불을 쬐고 있었더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안나스의 그뜰 안에서 있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무심하게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무심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안나스를 통해서 시작된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이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나요. 잠언에 우리 피 흘리기에 그 죄로 달리기에 빠른 손과 발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끙끙거리고 얼마나 안기적거리고 발걸음이 궁둥이가 무거운지 몰라요. 손이 얼마나 안 나가는지 몰라요.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우리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할때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끙끙거려요. 왜?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기 싫은 마음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런 육의 세력 속에 자연적으로 막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맨날 그 오는 힘에 부딪혀서 시달려서 하나하고 쓰러지고 하나하고 주저앉고 하나하고 했다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일에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말이 톡 튀어나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은 육 속에 있어요. 나의 무의식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나는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라 했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그럼 예수님이 떠나간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죄질 때 예수님 뭐 하시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그의 거룩함이에요. 죄 짓는데 같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신다는 거는 그분이 죄 짓는데 절대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안 짓기 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움직였다 하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한다 하면, 자기 일을 한다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를 버리고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두가 다그 하게 하심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도 없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자도 없고 아니 스스로 죄를 깨달을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에게 가서 안나스가 그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야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다 말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안 하세요. 왜안 하셨나? 하나님 하게 하시지 않은 거죠. 우리가 친절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거, 무슨 상냥함, 착함, 그런 것 같은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 세상 권위에도 우리 순종하라고 말씀이 있는데 지금 안나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쭈르륵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그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이미 알렸어요. 제자들이 이제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이제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에, 그 일에 지금 발을 내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누군지 뭐 하는지를 증거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은 증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될 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예수님을 치면서 아마 뺨을 쳤겠죠.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무례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지금 시골 청년으로 죄인이고 지금 제사장에게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냐? 아마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노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것이 어른에게 말대답하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래 뭐 말하지. 딴 사람에게 들어라. 나는 여태까지 다 드러내놓고 말했으니까 들은 사람에게 묻지. 나한테 왜또 물어보느냐?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해도 그게 말 대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예의가 아니죠. 어른에게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권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안나스가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심도 스스로지, 그래서 위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 받아주시고 대신 죽임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종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도 사람의 종이 되지 말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뭐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라는 거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리 밀리면 저리 밀리고 저리가 밀리면 저리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 흘러가도 우리는 거슬려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이요.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악이에요.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요. 사탄 권세지. 우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대적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겸손하다, 우리가 친절하다, 착하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우리가 사랑 있고 겸손한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하게 하심만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인간이 생각하는 친절과 그러한 그 상냥함과 그러한 고상함과 또 그러한 겸손,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겸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에 좇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겸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우리는 교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좇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존댓말만 할 뿐이지 결국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나의 종 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소풍 가고 그러면은 내일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게 했냐? 뭐 자기의 어떠한 그 유익이라 그럴까?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애들이 해요. 물론 아이들의 그러한 기도를 제가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못다니.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도에 습관이 붙이면은 내 원함을 하나님한테 구하기 바쁘지, 하나님이 내게 뭐 원하시는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내일 비가 와서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일일이 상관하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자잘거리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에게 들어야 할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아까 우연이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봐서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너상 구한다면, 말하자면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붙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언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종삼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그것이 질서예요. 십계명의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위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필요로 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중요한, 정말 그러한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가장 그 뭐랄까 기초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제 엄마니까 부탁하고 자기들이 도움 청하는 거, 그건 약하고 못하고 하니까 다 원해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문제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이건 엄마 아빠가 애를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 아니라, 엄마는 내게 필요하고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한 거 엄마는 다 준비하고 나를 다 해주니까 우리 안심하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서 보면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그 간섭이 뭐냐면 상관하지 말으라예요. 남이 죄 짓는 거 우리도 죄질수 있어. 똑같이 인생이기 때문에 죄질수 있어. 저 사람이 죄 졌으니까고 나는 의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돌 던지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이 죄안질수 있는데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안 짓고 있어든지, 나는 안질수 있다든지,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걸려들기 쉬운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죄에 상관하지 말으라는 거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진 형제들을 오히려 중보하고, 그들이 주님 만나고 그들이 성령님을 조차 삶으로써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들이 모든 죄에서 씻음 받고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축복은 할수 있어도, 우리가 그 죄하고 자꾸 간섭하고 상관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지만, 그걸 그 상관함으로써 우리가 더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은 우리도 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빨간색이 내가 보여지고 아는 자가 빨강을 빨강으로 알듯이, 우리도 그걸 죄라고 알고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씹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자기도 원하고, 아니면은 자기 상처가 있고 뭔가 자기하고 연관이 돼서 흥분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상해해요. 다른 사람이 사촌이 밭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내가 갖고 싶은데 사촌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상관없는 거는 배 아플 필요 없어요. 누가 가졌든지 뭐든지 우리가 쓰레기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많이 가졌다고 배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의 갖고 싶은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배를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의 죄와 상관하시지 않는다. 없는 것처럼 아주 안 계신 것처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을 계속 머리로 굴리고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기도하고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일어나서 이제 또 묵상하고 또 갈등하고 또 생각하고 또 대답 얻었다고 했다가 또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심에 그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으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벌써 역사하신 흔적이 있고 역사하신 결과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 들었나가 없어요. 우리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는 거또 이삭을 바치는 거 여러 가지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요셉이 그 꿈에서 주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해서 들음에 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하심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꼬꾸라지듯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세, 위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면 우리에게 들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 뭐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벌써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글이 성경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분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심이 말씀의 뭐예요? 능력이고 권세고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안나스에게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태도가 거만했고 그의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우리도요, 괜히 우리들 가진 잣대 갖고 생사람 잡는 일 없길 바랍니다. 나한테 굽실거리고 나한테 그 정말 부드러운 성경에서 꿰이는 그 음녀의 말, 아주 기름 바른 것 같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싹싹싹싹 그 속닥속닥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요. 글로 끌려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줘. 나중에 발등 찍혀요. 자기도 모르는 나를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기를 일단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해야지 누가 나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나의 마음에 나의 말에 이렇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응답이라고 할때 내가 원하는 거와 그래 그대로 해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이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고 부탁하고 할때 보면은 그 사람은 벌써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또 기도해야 된다. 아닌 거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잘하고 계심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구하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물어야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한테 나열해놓고, 그거 대답 들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매일매일을 지낸다는 거는 지금 내 신앙생활 다 숨쉬기를 그치고, 응?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숨쉬기를 그치고 먹기를 그치고 자기를 그치고 살기를 그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원하는 것만 갖고 싶지 내가 지금 살리우심을 받는 존재로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그거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낸 것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그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를 모집 그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제사장이 그 해는 높았으니까 사위라 할지라도 더 높았기 때문에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건 죽이고 싶은데 대제사장으로서는 그 죽일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는 거. 이게 지금 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우리 그 예수님이 뺑뺑 돌림을 당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대법원까지 이제 한 번에 잡히면은 처음에 경찰에 있는 거는 유치장, 그다음에 재판받는 중에 있는 거는 구치소. 그리고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제 감옥이죠, 형무소지요. 그런데 형무소에서도 또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렇게 상소할 수 있고 한데요. 그거를 이렇게 거치려면은 적어도 몇 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사람 10년이나 이렇게 걸린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있는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에요. 즉석 그 뭐라 그럴까 총사라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소위 그래도 재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고치려 해도 성경에 예언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그 악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욱더 악해진다 그래서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더럽혀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정화 작업을 하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정말 세상의 거룩을 위해서 뭐를 해도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뭐랄까 안 이루어지게 할수 없어요. 제가 세상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시제를 넘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를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타임머신 얘기할 때그 현대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현대 거를 그 사람은 알고 있지요. 근데 그쪽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미리 아는 거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경험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조작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그래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서 걷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켜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서? 악에서 지켜달라. 왜?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악의 가장 큰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았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았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외모적인, 인간적인, 도덕적인 것 갖고 계속적으로 선악을 이렇게 저울질하는데 너무 익숙돼 있어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선악으로 가립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악해요. 악에서 악을 헤아려 봐도 악하다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일을 하게 하심이 우리들의 지금 받은 은혜고 받은 권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나 하나 지킬 수 있는 정말 그 범위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건져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 그것이 악에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은혜 안으로 내가 끌어들이지 못하고 사람에게 죄안 짓게 못합니다. 아, 그렇다면 누가 자식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들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대신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믿음 대신 못 가져주고, 대신 숨을 못 쉬어주고, 대신 먹어주지도 못하고, 대신 자주지도 못하고,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우리는 대신 죄에 대해서 어떻게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 관해서는 어떻게? 나 자신 하나 버리면 내 생각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몫밖에 못 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사람들이 뭐 물어본다고, 일일이 뭐든지 다 대답해주고, 다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그, 뭐랄까, 사랑이랑 자비가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왜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물어보는 자와, 우리에게 꼬리를 잡으려고 물어보는 자와 아니면은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자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속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람 속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린 사람 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내게 묻는지를 알게 하심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안나스에게 대한 대답은, 그리고 그 종에게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세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무례가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선보다 더큰 우선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우선이 없고, 사역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안 되고, 어떠한 선한 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선한 일은 없어요. 왜? 듣고 행하는 거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 갖고 뭐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하지도 못하고, 담을 만하지도 못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는 몰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몰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껏 살아온 구습의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아. 나는 이제 그 방식을 몰라. 하나님이 내 방식이야. 말씀이 내 방식이야. 성령의 때가 내 때야. 성령이 하게 하심이 나의 모든 거야. 그것이 그냥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이에요. 내가 가지가 되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난 가지이다.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고 굉장한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웬 은행가인데. 근데 거기서 내가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 내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무지해설뿐만 아니라요. 정말 보화를 보화로,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는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나 스스로의 영광, 나의 기쁨, 자기 만족,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그러한 욕심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 그거는 안나스 앞이라 가야바 앞이라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실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새롭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영생케 하는 그러한 샘물이 되는 그러한 나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잡았고 알고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으세요.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을 피해야지요. 변론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인정해줘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옳다고 믿어줘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아까 시편 교독한 중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면 그것이 옳으니이다. 그것이 순전하니이다 고백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죄 아래 있다. 그 말씀이 순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용서받고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갖고 살길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럼 그 말씀도 뭐예요? 순전하니.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도 순전한 거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도 순전한 거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 그것도 순전한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왈가왈부 붙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어떠냐 저건 없다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 정말 몰라서 알기 원해서 물어보는 거와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다르잖아요.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어떤 일본 청년 하나가 제게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걸 땅에 심으면은 뿌리가 내고 여기서 싹이 나서 여기서 꽃이 피어. 그거를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고서 묵상하면 믿어져? 내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지. 근데 심어보면 알거든. 우리가요, 믿음은 정말 영생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말씀 들여다보고 아무리 묵상해보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그 씨들이 이러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숲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사람도 수정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뭐가 믿어지는 건데? 근데 또 뭐가 안 믿어지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것 하나.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놓고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그분이 한 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잣대에 올라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이성이나 내 시야에 담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육신의 키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심을 볼 때,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나?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게 하심에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라라고.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르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전합니다. 그럴 때 우린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도 그 속에서 순전하고 어르신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어르신 일이 그 손길이 지금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내가 보고 안 보고, 내가 알고 모르고, 그거를 넘어서, 왜? 나는 모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순전하게, 어르신 하나님이 공의로, 그리고 공평하게,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신 것만큼은 사실이거든.
아멘.
그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믿어드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재판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참 베드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시간을 돌리고 싶,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에요. 첫닥이 울어서 나가서 울었더라. 뭐, 이거 분석할 때, 추운데 그 따뜻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가 성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돼. 성령으로 그렇게 살수 있게 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도 예언이라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도 예언이라면 우리는 그런 쪽만 자꾸 봐요. 그러나 내가 죄안 짓고 살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수 있게 된다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데? 우리는 그쪽을 소망 삼아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죄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지. 스스로 건질 자 아무도 없지. 그래요. 우리로서는 아주 소망 제로예요. 절망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생케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됐잖아요.
아멘.
그럼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다가 놔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불에서도, 물에서도, 그리고 사막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쉴만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열린 하늘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쉴만한 시냇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공급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의 출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같이 또 실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으로 사는 그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면 베드로가 그대로 버림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살수 있는 이제 사도행전 후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아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지 몰라. 또 실패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실패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랬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인 거는 베드로가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그의 부르심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는 자로 바꿔졌다. 그렇게 살수 있는 그의 여생이 이제부터 계속된다가 우리의 위로고 소망이라는 얘기지. 베드로처럼 똑같이 죄졌다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입니다. 죄에 이끌리기 쉽고, 아니, 죄를 사랑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서 사는 가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